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먼저 7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며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등에 있는 내 생주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중과 애굽의 생중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원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9장에는 세 가지 재앙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금 우리가 9장 1절에서부터 읽은 7절까지 어떤 재앙이 내리죠?
생축.
네, 생축 재앙이 내리나요? 생축이 어떤 재앙이 내리죠?
악질.
네, 악질 재앙이 내리죠. 악질이란 말은 그럼 악질이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전염병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축 가축들에게 지금 전염병, 가축이 돌림병 나면 굉장히 무섭죠. 이것이 몇 번째 재앙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번이요.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다섯
여덟 번째. 대충 열 번째 중에 하나 찍어서 맞았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Thanksgiving Day 어제 너무 잘 지내서 다들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문제. 두 번째가 뭐죠? 네. 개구리가 그 강에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이 모기 재앙이 있었죠. 네 번째는? 파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네, 오늘 악질. 오늘 이 악질, 이 가축 전염병의 재앙이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바로에게 이제 재앙으로서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줘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인들은 가장 약자고 피해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천한 자들이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라는 사람을. 그래서 히브리 족속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에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또 위대한 건 뭐냐면 나는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권력 속의 그런 신들보다도 더 강하다는 더 위대하다는 이런 의미를 여기에다 이미 표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세속을 다루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잡신들보다도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여호와가 되었던 이 신은 더 위대하다는 이런 말씀이 이 말 속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두 가지 이 재앙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을 내리는데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바로에다 그대로 전해가지고 바로가 듣지 않게 되면은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런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면 듣지 않게 된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보내,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이 거절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해서 복종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 말씀하고 듣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나는 재앙을 내리겠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그 죄를 다 씻겠다.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 명령을 불복종해 가지고 반항을 하는 행동을 한다.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죄가 되지만 또 반면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행하는 이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령을 불복종하고 반항을 행동하는 거역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른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이 바로가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억지로 일부러 또는 여전히 그렇게 잡아둔다는 반역적 행동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축복이 되어야 될 텐데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더해지게 되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이제 심한 악재를 내리게 된다는 이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아주 내용의 특징을 잘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네 번째의 재앙과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 이 악질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이 재앙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더 지독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의 재앙, 이나 파리나 개구리나 이런 재앙들은 사람의 생활 속에 불편을 주는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생명의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 그런 재앙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고달프고 아주 피곤해지고 힘든 재앙들이었는데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완전히 생명에 위협을 줍니다. 가축들이나 들에 있는 이 가축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죽게 되죠?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앙이 옛날처럼 고통스러워서 아유 이 재앙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재앙을 통해서 가축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재앙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일 기한을 정하여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전에는 무작위적으로 예고 없이 내리시기도 하셨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서 내일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는 것은 긴박성도 있지만 거꾸로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경고를 듣고서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경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재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빨리 뉘우치기를 바라는 바로가 뉘우치기를 바라는 이런 시간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감안해 보면 이제 역시 또 구분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재앙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안 내려졌지만은 애굽 전역에는 내려졌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재앙도 똑같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는 재앙이 내리지만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축들에는 절대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 재앙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축들한테 이제 악질 이 전염병이 옮았어요. 그래서 모든 가축들이 죽게도 되고 심한 병이 됩니다. 바로는 왕궁에 있다가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왕궁에는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만 내리니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없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아무것도 아니라고나 해서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재앙의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보내요. 본즉 보내게 돼요. 가서 보니까 가축들이 뭐 다 죽다시피 아주 싹쓸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바로는 더 강팍해진다는 것이 오늘 가축들이 죽은 것을 보면은 아 이거 죽 큰일 났구나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완강해졌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에게 이런 병을 내리셨을까,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악질을 내리셨을까 하는 하나님이 지금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이 사건 하나하나 보면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일강의 피를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 신을 공격하는, 그래서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 개구리를 섬기는 그들에게 개구리 재앙으로서 너희 신들이 아무리 이 땅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손을 대면은 낙취가 나는 그런 쓰레기덩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드러냈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이 바로 생축, 가축에 대한 이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에 대한 또 다른 이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소의 머리나 암소의 머리들, 또 수양의 이 머리를 가지고 우리 왜 옛날에 보면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 놓듯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축의 머리로서 신을 삼고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보면 그런 짐승의 모양들이 너무 많아요. 발견된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벽화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일곱 마리의 암소의 머리를 그려놓고 한 마리의 황소의 머리를 그려놓고 네 가지 키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또 호르스라고 하는 어떤 신의 아들들 네 명을 만들어놓은 이런 벽화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이 황소는 생육을 하는 그런 힘, 그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있고 암소들은 양육과 출산을 하는 이런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이 그들의 이 신화적인 내용을 보면은 태양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낮에 떠올랐다가 밤에 땅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진다고 생각.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태양이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의 신들이 보호하는데 땅속으로 가면 누가 돌보느냐. 그래서 그 땅속으로 들어간 태양을 돌보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한 마리의 황소와 일곱 마리의 암소가 그때 땅속에 가서 밤속에 있는 그 밤에 있는 태양을 돌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런 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양을 섬길 태양이란 곳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신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황소와 암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또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황소와 암소와 수양, 그들의 가축을 공격해서 무차별적으로 그것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다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러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유는 재앙이 뭐가 있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출애굽이란 뭐예요? 죄악과 억압과 그 죄의 가운데 갇혀있는 백성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일들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죄악 속에 있는 애굽의 땅에서의 삶, 그리고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 왕조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죄 가운데서 지배받고 있는 그 죄에 통제되는 어떤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 있고 귀중하고 그것이 더 소중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우리를 맡겨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죽는 것이라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 7절까지가 바로 이 악질에 대한 재앙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도 한번 읽으면서 그 다음 재앙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불무의 제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바라기라. 그들이 불무의 제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바라고 수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두 번째 재앙은 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뭐죠?
독종.
네, 독종. 여기서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나타나는 종기, 피부병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현대병으로 말하면 탄저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여기를 성경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병, 독종인데 이 재앙은 보니까 풀무에 재를 두 금을 가져다가 모세들어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렇게 되면 그 풀무의 재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것이 티끌이 되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티끌이 사람의 몸이나 가축에게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독종을, 다시 말해서 오늘은 피부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재앙이 가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미치는 그런 제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우리가 제안을 내리면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펼쳐가지고 애굽의 온 땅을 향해서 하면은 그 제안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진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이 풀무에서 나온 재를 두 금을 가지고 그것을 하늘 향해서 불었다, 날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 티끌이 온 애굽 땅을 다 가가지고 사람들, 짐승들에게 이제 전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온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온 국민들은 걱정, 걱정이에요. 지금 모이면 전부 다 걱정. 뭔지 모르게 등에서 막 온몸에 진물이 나고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번 재앙을 보니까 더 놀라운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전에까지는 재앙을 내리게 되면 바로가 늠름하게 바로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술객들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 술법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엔 전혀 다른 거예요. 술객들은 바로가 불렀을 때 진짜 그런 일을 했었죠. 술법을 가지고 나일강의 피를 만들었어요. 나일강을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든 적도 있어요. 또 뱀을 탁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술객들이 진짜로 뱀을 또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을 만들 때 모든 강에는 개구리들을 전부 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일까지도 했어요. 그들이 못했던 건 개구리 재앙이 뭘 못했죠? 개구리를 도로 내려가게 하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술객으로 기적이 도로 재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렇게까지는 이 술객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인 이 모기, 이에 대한 재앙을 할 때, 세 번째 재앙, 이에 재앙을 할 때는 그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았다. 그래서 바로에 가서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연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하는 겁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파리의 재앙과 아까 했던 이 악질에 대한 재앙, 여기에는 출격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침묵을 하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한 말씀을 썼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요번 이 일곱째 재앙인가요? 여기에는 보니까 드디어 출격들이 나타났는데 뭘로 나타났어요? 출격을 부려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출격자들이 애굽 땅의 그 대단한 그 능력자들이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재앙의 피해자들로 나타나 재앙을 직접 당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적을 베풀기는 커녕 이제는 모세 앞에 당당히 서지도 못해요. 그들조차도 피부병에 걸려서 극적거려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의 한계, 사람의 어떤 수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떤 재능과 그들의 수법이나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치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의 능력을 똑같이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그들이 한계에 도달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100%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 못합니다.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알게 한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뜻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몰라 제 일찍이 바로에게 만나러 가서 가까이 서라. 그럼 바로가 나온다. 그럼 이것을 해라. 너는 풀무에 가서 쟤를 두고 잡아라. 그리고 바로 앞에 가라. 그걸 가능해서 날려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이 모세가 이걸 어떻게 날릴까 뭐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대로 하나 하면 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불무의 쟤들이 온 세상을 날아가서 알아가지고 그것을 근데 우리 같으면 불무의 쟤가 난다. 에이 쟤보다는 그래도 그 그루터기 그래도 타다가 나면 나무가 낫지 않고 나무를 들고 갈지도 모르고 왜냐면 그 쟤가 뭐에 소용이 있겠어요. 나무가 낫다. 우리 생각은 자꾸 인간들은 거기다 가감하고 말씀을 보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거죠. 술객들의 인간의 지혜는 끝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충실한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실 이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세워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세 번째 오늘 또 중요한 이 독종재앙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독종재앙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다. 바로가 지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완고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이 여호와께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 바로가 지금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완고한 마음이 바로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바로라인 죽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여기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결정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지혜와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허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짓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바로처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완고함을 바로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는 모든 가축들이나 사람들이 악질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그대로 완악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재앙, 이 독종재앙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풀무의 재를 사용하셨어요. 풀무의 재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화덕에 있는 쌓여있는 그 죄가 무슨 큰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죄를 사용하셨어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화덕의 죄를 풀무의 죄를 사용하심으로써 아마 이런 것을 드러내시지 않나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벽돌 굴기예요. 집도 안 지고 하루에 벽돌을 엄청나게 구워내도록 지금 잔악한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 채찍에 맞아요. 등줄기에 채찍에 줄이 쫙쫙 갈 정도로 아주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은 지금 이 재앙이 내리고 있는 땅에서도 바로는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불을 떼고 벽돌을 굽기 위한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시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애굽의 그 잔악함을 갖다가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장면을 본다면은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 벽돌 굽기 하는 이 보잘것없는 죄이지만은 거기서 불타고 남은 죄가루지만은 이 죄가루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징계를 하신다. 얼마나 미루어야 되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닥끝없는 우리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려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를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실어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조금 상당히 좀 긴데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가 그래도 한 목소리로 읽고 간단하게 한번 끝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오력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내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물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갯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아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매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망각해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마지막 여덟 번째 재앙은 뭐죠? 일곱 번째 재앙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우박 재앙이죠, 그죠? 자, 우박의 재앙이 지금 내린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이 이번에는. 근데 이 자연 현상이 있는데 문제는 누가 죽는가 하면 들에 있는 지금 들 속에 있는 들의 가운데서 지금 그냥 머물고 있는 사람들, 종들이나 사람들을 그 다음에 가축들이 이 우박의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불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세요. 자, 이제 재앙이 점점 강해집니다. 전에는 이나 파리가 괴롭게 하는 것이었지만 자연재해로 바뀌면서 이 우박이 내려와서 사람이나 짐승들을 죽이는 거죠. 이제 육체에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재앙이 지금 내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몇 절인가요?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여기서 마음이란 말을 쓰고 계세요. 그냥 바로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는 거죠. 이 마음이란 말은 바로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는데 이제 꼬집어서 내 마음에 한번 이어서 내리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재앙을 네가 이제 깨달아라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그냥 막 갔는데 이제는 이게 심각한 재앙이라는 거죠. 우박 재앙 내리면 사람도 죽게 되고 가축도 죽게 되고 심각한 재앙.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니까 네 마음속에 이걸 지금 내리는 거다.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고집 피울 일이 아니고 이제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고집을 피워요. 지금 바로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어쩌면 믿는 우리들조차도 어쩌면 말씀 안 해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사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런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지 내 마음이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 로마서 2장 5절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럼 뭐가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고집을 피우면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다음 말씀은 무서워하는 거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내게 쌓고 있다는 거지. 회개를 안 하면 우리가 고집을 계속 피운다면. 그런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고집을 없애는 거지. 바로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완고해요. 딱딱한 돌밭 같고 길가 같은 마음. 그런 마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까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을 그렇게 봤어요.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 별로는 못 봤어요. 저도 그래서 제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제 마음이 옥토가 좀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제가 좀 부드럽게 하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좀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근데 우리가 하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고 뭐 설교 듣고 뭐 말씀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 안 하는지 몰라요. 완고한 생각, 고집을 그대로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과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실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진노의 날에서 우리가 재앙을 싸우고 있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바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에게 사람과 가축을 죽게 하는데 이러한 재앙은 너의 마음에 주겠다.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그 동기,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이런 재앙은 하나님 외에는 내릴 수가 없다.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까지도 통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15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손을 펴가지고 만약 오년 전염병을 너에게 제대로만 한번 내린다면 너는 목숨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다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이제 바로에게 그 일을 안 하고 계신다.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안 피우는 사람들에게 안 피우는 이 바로에게 그렇게 재앙으로서 죽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면은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를 세웠다. 아, 이거 참 골치 아픈 말씀이에요.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데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느냐? 완고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바로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써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참 미친 노릇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병택 집사님도 세웠고 이정문 집사님도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웠는데 지명했다. 여기서 너를 세웠다는 얘기, 너를 지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운 사람이 바로처럼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사용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만약 내가 사용된다면 사용되는 내가 바로처럼 이렇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무서운 얘기, 굉장히 두려운 얘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지명하셨구나,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즐거워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데 바로처럼 세우지 않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고집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회개 안 하고 고집을 펴는 바로처럼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쓰임받고 있으세요? 뭘로 도대체 쓰임받고 있으세요? 하나님 쓰임 잘못 받으면 바로처럼 갚으래요, 그런데 이런 재앙에 쓰임을 받는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늘 두려워해요. 경계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구별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안 내리고 온 이국의 애굽 땅에는 내렸어요. 애굽 사람한테만 내렸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요. 애굽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축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피신을 할 거고 그들에게 재앙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몇 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예, 21절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아이 뭐 어때 들여다 그냥 놔두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멸망을 받았다 해야 되는 그런 죄인 가운데는 애굽 사람들 구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죄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존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판단이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을 과연 두려움을, 여호와의 말씀 두려움을 가지세요?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물론 사랑을 배우세요. 지금 살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피신만 하면 내 마음 듣기만 하면 산다는 사랑을 쏟지만 안 들었을 경우에 쏟아지는 그런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말씀과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게 된다.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명령에 불복종하고 저항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 고집한 마음을 만약 계속 갖고 있게 된다면은 그 재앙을 내리고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어느 사람도 구원 앞에서 차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는 차별이 있어요. 구원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 안 받는 사람이냐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 날마다 우리가 내 자세를 쳐야 되고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약속한 구원이 약속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종이 되었을 때 우박 아니라 악질 아니라 독종 무엇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내 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